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문제, 미국 사회에 언제나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최근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관용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죠. 특히 불법 이민자의 자녀와 부모를 격리하는 그런 정책이 문매를 맞았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격리 수용은 멈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따라 국경을 넘은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들의 문제가 미국 내 이민자들의 고충이 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 있는 미성년자가 친인척이 되는 미국 내 합법적 이민자들이 이 아이들을 수용소에서 나오게 하는 절차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수용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공기 등을 포함해서 한 $4,000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까다로운 행정 절차,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아이를 데려다가 보살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월급 명세서나 월세, 전기세 영수증 같은 걸 제출하는 것도 감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곳곳에서 또 불법 이민자 가족을 즉각 합치게 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사회에서 불법 이민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미국인들은 이 불법 이민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진행형이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UMB5가 부릅니다. Someday, Somehow 들어보시죠.
I walk in through that door. My mind is marching in, but nothing quite explains why you are falling out of view. 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as if I always knew the words I'd never say to you. Somehow these words that will mean nothing. It's alright. It's alright. Take the blame for all we've ever had. I'll take these broken things I had. I'll try to mend the cracks. It's alright. Say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딥페이크.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이나 얼굴 매핑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하는데요. 특정인의 표정이나 버릇, 목소리, 억양 등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얼굴을 드러내놓고 말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지도자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악용돼서 한 나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 비방에 사용된다면 확인 과정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혼란이 올 수가 있겠죠. 이 기술은 지금까지는 주로 유명인을 비방하거나 희극 배우들의 웃음거리 소재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정치인, 나아가 국가를 상대로 한 악의적인 활동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정보 관계자들은 딥페이크로 불리는 가짜 동영상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선거 개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 소속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미 2년 전 가짜 사진과 가짜 동영상을 분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4년간의 연구 프로그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1, 2년 안에 진짜 동영상과 가짜 동영상을 구별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고 많은 나라가 이를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자전거 공유. 공유 경제의 한 부문인 차량 공유는 이제 익숙한 단어입니다. 공유 경제라는 말은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필요한 누군가와 돈을 받고 나누어 쓰는 개념인데요. 비싼 호텔보다 개인의 주거 공간을 공개해서 단기 여행객들에게 돈을 받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는 빨갛고 노란 일반 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가 아닌 한 개인이 자신의 차량을 원하는 시간만큼 언제든지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우버나 리프트사가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개인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우버나 리프트가 자전거 공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는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나눠서 타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여러 대의 자전거를 구비해놓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미국 내 자전거 공유 서비스는 초기 사업 단계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밝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자동차의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업성을 알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지난 2일 리프트는 미국 최대 자전거 공유 서비스 앱인 시티바이크의 모기업인 모티베이트의 핵심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와 뉴욕을 포함한 6개 미국 내 대도시에서 이름을 바꿔 운행할 예정인데요. 우버는 이미 지난 4월 2억 달러가량의 전기 자전거 공유 스타트업인 점프를 인수하면서 자전거 공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내용의 기사가 가장 관심을 끌었을까요?
네. 자, 먼저 미 공화당 중진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미 MBC 방송과 1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네.
북한이 평생에 한 번 있을 미국의 제안을 저버리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1일 NBC 방송의 Meet the Press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다른 사람에게 그래왔듯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만나
좀 더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전 정부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전쟁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끝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에 대해서 북한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과의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전쟁 초반에 사망하거나 부상할 것이라면서 이 사상자 명단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미국과 하고 있는 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
그레이엄 의원도 지적했지만 최근에 미국 일부 언론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NBC 방송이 이런 보도를 처음 냈는데요.
네.
북한이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연료 생산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또 북한이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이들 시설을 숨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과 관련해서 미국을 속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는 결론을 미 국방정보국 DIA가 내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신문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라든가 CNN 방송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최근에 내놨습니다.
네, 미 주요 언론들이 다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 출처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행정부 관리나 정보 관계자 혹은 또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속 협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세 번째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이 보도들이 나왔다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하는 배경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대북 접근과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가 경각심을 갖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북한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또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화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도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평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 회의적인 행정부 일각에서 이런 또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또 북한에 대한 뭐 경고의 의미도 있겠죠.
네, 그런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형태로 미국의 정보 역량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비밀 시설들 이런 활동들 숨기지 못하도록 이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이로써 대북 협상력을 높이고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좀 더 투명하게 이런 관련 시설들을 나중에 이제 정보를 공개할 때 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아예 계획적으로 관련 정보들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 또 얼마나 정확한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는 정보당국이 위성사진 판독이나 감청 등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령 워싱턴 포스트가 인용한 국방정보국 DIA 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정보기관들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언론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위성사진에 대해서는 그 정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위성사진의 분석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 좀 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같은 사진을 두고도 전문가들마다 이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런 보도들을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분석 기사를 통해서 미 언론들의 최근 보도는 정보 소식통들이 오래전부터 파악해온 내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이미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매우 진지하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핵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미국에 알려서 몇 주 내에 사찰을 받아야 하는 북한이 여기에 진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네.
본인은 북한이 매우 진지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잘 통했다. 그와 비핵화, 또 위대한 영웅들의 유해 송환, 그리고 매우 다른 많은 주제들을 논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싱가포르에 가기도 전에 미국인 인질들을 되돌려받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살인자들에게 합법성을 부여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인터뷰 질문에요. 자신이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 가서 만남을 가졌다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신 자신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말자고 제안했고 이를 통해서 많은 돈을 아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워게임이라고 부르면서 6개월마다 도처에 폭탄을 터뜨리는 등 믿기 힘들 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거대한 폭격기들이 괌에서 출격해서 폭탄을 떨어뜨린데 이는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미국이 북한에 아무 양보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주려는 것은 미래에 생길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실제로 북한이 대단한 미래를 갖게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김 위원장과 정말 잘 어울렸고 또 잘 통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을 믿느냐, 이런 질문에는
네.
자신은 김 위원장과 합의를 했고 악수를 했으며 그가 진심이라고 정말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의를 하고도 제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자문을 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긴 하지만은요
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들은 계속 의구심을 보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월드컵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가 주로 미국 내에서 나오는 북한 관련 소식이나 뭐 미국 주요 뉴스, 좀 세계 뉴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뉴스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희 방송에서 유일한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혜영 기자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주간 스포츠 세상.
예, 맞습니다. 네. 바로 제 옆자리에는 오종수 기자가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씩씩하게 진행하고 예. 있죠.
네. 이번 주에는 러시아 월드컵 축구 16강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독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A조에서는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개최국 러시아가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16강 경기가 모두 끝났고 이제 8강 대진표도 확정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16강 마지막 전이 잉글랜드와 콜롬비아 경기였어요.
네.
대결은 승부차기 끝에 잉글랜드 승리로 끝났는데요. 콜롬비아는 후반 추가 시점 동점골을 만들면서 스코어를 1-1로 만들면서 8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만 결국 막판에서는 잉글랜드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자, 이로써 8강 진출 팀 모두 가려졌는데 뭐 살펴보면 우루과이, 러시아, 프랑스, 크로아티아, 브라질, 스위스, 벨기에, 잉글랜드 이렇게 8개 팀입니다.
네.
경기 일정을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네.
우루과이와 프랑스 대결 6일 밤 11시. 그러니까 뭐 저희 방송 나갈 때는 이미 끝났겠죠.
네.
그리고 러시아와 크로아티아는 8일 새벽 3시. 브라질과 벨기에 경기는 7일 새벽 3시, 또 스위스와 잉글랜드 8강 마지막 대결은 7일 밤 11시입니다.
네. 뭐 스포츠를 흔히들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할 정도로 결과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월드컵에서도 여러 이변이 속출됐어요.
네. 우승팀의 저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예. 우승팀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도 꼭 우승하라는 그렇죠.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역대 월드컵 챔피언이 유독 다음 대회에서 부진한 일종의 징크스가 있어서 우승팀의 저주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네.
이번에도 예외는 조금 아니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 1위죠. 독일. 독일하면 독일 축구하면 기복이 없기로 유명한데
그렇죠.
이번에는 바로 한국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F조 최하위로 조별리그에서 한국에게 2-0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또 다른 우승 후보 스페인 역시 개최국 징크스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16강전에서 개최국 러시아의 승부차기 끝에 발목 잡힌 스페인은 역대 월드컵 개최국과의 대결에서 모두 4전 전패를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이때 스페인이 이 개최국인 한국에도 무릎을 꿇은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승 후보였던 스페인 역시 개최국 징크스를 이번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주 세계의 선수라고 불리는 이런 기대되는 선수들의 플레이 이번에도 조금 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리오넬 메스, 아르헨티나의 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각각 이번 대회를 포함해서 역대 월드컵 16강전 이후 단판 승부 8경기 그리고 6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면서 조금 아쉬운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많이 본 뉴스는 뭐 잠시 스포츠 소식으로 뭐를 좀 시켰고요.
네.
이제 네 번째로 본 뉴스를 좀 살펴보죠.
예. 지난주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약간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 독자의 선택 네 번째 기사가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현재 제재를 완화할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말했듯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들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29일
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29일 중국의 잇단 제재 완화 조짐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서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의사를 담은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을 추진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일본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언론 성명을 채택할 것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미국의 반대로 무산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성명 안에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에 이어서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을 고려해 제재를 완화할 의사를 표명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라는 말은 북한이 지금 약 7개월, 8개월 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서 성명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라는 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 끝으로 독재 선택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앞서 미국 언론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최근 계속 제기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 많이 본 뉴스는 이런 의혹 보도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 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미국은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북한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북한이 핵무기를
앞서서는 백악관 관련된 입장을 저희들이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네.
뭐 사실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국무부는 미국은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북한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정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 주 2주 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한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을 부릅뜨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는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현재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 가속도가 크게 붙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진행 중인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장량희 기자가 언급하신 대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앞서서 나아가고 있다. 추가 협상을 위해서 양측이 함께 신속하고 곧바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대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하고 6일부터 1박 2일 일정이니까 예. 지금 뭐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방문이 끝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는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정리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한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최근 미국 내 일부 언론들이 북한이 비밀리에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 그리고 국무부의 입장 전해드렸고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북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평가,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잠시 월드컵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VOA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뉴스를 통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입니다.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잭슨 5가 부릅니다. I'll be there 들어보시죠.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미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탈북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연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최근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 한다는 미 국방정보국 DIA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NBC 방송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최근 수개월간 북한이 비밀 장소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6일 북한과의 후속 협상을 위해 평양으로 향하던 중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탈북자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북한 체제를 오래 경험한 4, 50대 탈북자들은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50대 탈북 남성 박명남 씨는 VOA에 해외 파견 근무와 관련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국에 두 번 나갔을 때, 두 번 다 나갈 때만 강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존심, 우리 수용민, 우리 조국에 대한 자존심 하나지 배도는 굶어죽어도 상관없어요.
박 씨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건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 같다며 북한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습니다.
제로죠, 제로. 인권 문제나 저 핵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네 정권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체제 유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자기 정권을 놓겠어요. 정권을 놓으면 자기 목숨이 끝장나는 건데 숨 전에 숨통 지금 아주 조여 들어오니까 순간 모면하기 위한 그 방면이지 일단 숨은 돌리고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절대 저는 비핵화, 뭐 인권 문제 여기에서는 자들이 한치 양보도 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맺고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물리학자 조셉 한 씨도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은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쇼를 벌이며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길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는 한 씨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없는 이유는 핵무기가 정권의 존립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은 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김일성 주석이 가장 강조한 것이 국방력이고 국가 존립의 핵심인데 이걸 북한이 어떤 이유로든 훼손시킬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율상 체계를 확립한다면서 그 소련이나 중국에게 간섭하는 걸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자립, 자위라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주라고 하면 주로 정치에서 자주, 뭐 자립이라면 경제에서 자립, 자위라면 국방에서 자위인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위거든요. 그 국방에서 자위가 돼야 일단 나라가 힘이 있어야 말이 서니까 정치에서도 자주 할 수 있고 또 경제에서도 자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북한이 항상 말하는 게 그게 말하자면 밀리터리 프라이어리티라는 게 뭐든가 이거 선군 정치 그게죠. 선군 정치가 뭐 사람 마치 뭐 90년대 이후에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옛날부터 그래요. 북한은
선군 정치의 열매가 핵이고 이것이 북한 그 자체인 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는데요. 북한에서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이과대학 시절에도 군대에 지원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당국이 학생들에게 무기를 만드는 과학자가 돼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군사력이고 이를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사명이라고 배웠다는 겁니다. 한 박사는 따라서 북한이 수십 년에 걸친 노력으로 개발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 언론의 의구심은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박사는 미국도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모를 리 없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을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다한 만큼 만약의 상황에서 북한을 공격할 명분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한 박사는 북한 비핵화의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뿐이라며 현재 미국도 전략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으로 한 박사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만큼 실질적 진전을 위해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뭐 자료를 내놓고 어디 어디를 폐쇄하라 이걸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래서 아마 정보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비핵화 할 수 있게 유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압박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권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겠는지 줄다리기죠. 쉽지 않은 협조할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북한 고위 관리 출신의 50대 마이크 김 씨는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이 부분적으로는 핵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무기를 일부 넘겨주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 지원을 받을 계산으로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 비핵화는 미국이 원하는 CBID가 아니며 이런 북한의 생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개입으로 가능해졌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 북중이 순망치 한의 관계임을 인식시켰고 이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현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하지 않을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상호 신뢰 관계가 없는 점을 꼽았습니다. 신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이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셉 한 씨는 말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내세우며 국력을 자랑해왔는데 이를 포기하면 북한 주민들도 혼란스러울 것이고 이는 정권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제임스 리 씨도 핵 포기에 따르는 북한 주민의 혼란을 김정은 위원장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동방의 이스라엘이 북한의 목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갈 것 같지 않아요. 실질적인 완전한 비핵화는요. 게임에서 뭐 단순하게 어찌 보면 말하면요. 이제 그 극과 극의 게임을 했는데요. 트럼프하고요. 요 만나면서 이제 그 극과 극의 게임에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겼어요. 이겼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사람들이나 다른 미디어에서도 뭐 그렇게 표현한 거 나오던데요. 이번 게임에서 이겼어요. 김정은이가요. 그니까 자신감을 가졌다고 봐야죠. 동방의 이스라엘 같은 모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요.
리 씨는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응을 보고 그들의 묵인 하에 핵을 그대로 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서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동부에 있는 정부 보급 물자를 서부로 실어 나른다. 잘만 하면 요즘 같은 때에 좋은 돈벌이가 될 것 같은데요.
우편물은 먼저 철도나 선박으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까지 수송되고요. 거기서 다시 대륙 횡단 수송회사의 역마차에 실려 보내졌습니다.
포니 익스프레스라. 아, 그거 좋은데요?
조랑말 속달 우편 포니 익스프레스는 동부와 서부 사이의 우편 배달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까지 전신체제가 완성되면서 포니 익스프레스는 등장한 지 겨우 18달 만에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연방정부는 서부에 대해 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몰몬교로 불리는 한 종교 집단과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로 1823년 당시 18살이었던 조셉 스미스라는 한 젊은이에 의해서 창시됐습니다.
천사가 저에게 황금의 책에 대해 얘기해 줬습니다. 이 책엔 고대인들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책에 적혀 있는 이상한 글자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자를 옮겨 적는 게 몰몬경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교주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몬교인이 됐고 이들은 자신들이 신에 의해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몰몬교인들은 열심히 일했고 서로 도우며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몰몬교의 정신과 생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색다른 종교를 비웃었습니다. 이들과 몰몬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조셉 스미스는 몰몬교인들을 이끌고 뉴욕에서 오하이오로 다시 미주리로 여러 차례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일리노이주에 정착해서 나우브라는 마을을 건설했습니다. 몰몬교인들은 자치제를 운영하고요. 자체 방위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요. 나우브 마을은 곧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몰몬교는 스미스가 아내를 한 명 이상 가질 수 있다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면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몰몬교 분열을 기회로 사람들은 몰몬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대규모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몰몬교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신문을 만들어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를 비난했고 스미스는 그 신문사의 인쇄시설을 파괴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셉 스미스는 체포돼 일리노이주 카지즈 감옥에 투옥됐는데 한 폭도가 감옥을 공격해 스미스와 그의 동생을 사살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는 몰몬교인들에게 일리노이 주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지사는 몰몬교가 떠나는 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미리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몰몬교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삶의 터전을 두고 또다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에 이어 브링검 영이 몰몬교의 새 지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우리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봤습니다. 그곳은 서부에 있는 아주 광활하고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지금 우리 15,000명의 몰몬교인들은 짐마차와 가축들을 끌고 서부로 힘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떠난 동안 많은 형제 자매들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오랜 여행으로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지난 겨울에 만난 탐험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로키 산맥 서쪽 광대한 계곡에 아주 거대한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바다처럼 물맛이 짜서 솔트 레이크, 소금 호수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가 바로 제가 꿈에서 본 우리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리검룡은 겨울 눈이 녹기 시작하자 곧바로 몰몬교인들을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1847년 여름, 드디어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 부리검룡은 골짜기 너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몰몬교인들은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밭을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호수물은 식수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짜서 로키 산맥에서 물을 끌어오는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정착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어려움이 컸습니다. 날씨는 추웠고요. 애써 지은 농작물은 망쳤고 고되고 힘든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몰몬교인들은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했고요. 또다시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몰몬교인들은 오직 교회 법과 지도자에게 순종했습니다. 이 시기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새로 발견되면서 몰몬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가는 길에 솔트레이크를 지나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솔트레이크에 정착했는데 이렇게 늘어가는 주민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법이 필요해졌습니다. 몰몬교인들은 연방 하원에 이 땅의 준주 정부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몰몬교인들은 이 땅을 사막이라는 뜻의 데저트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몰몬교 말로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몰몬교인들은 콜로라도 산맥에서 서쪽으로 캘리포니아 산맥까지 또 애리조나에서 북쪽으로 오레건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사막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몰몬교인들의 사막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몰몬교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달라니 당치도 않아요. 이 땅을 몰몬교에 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사막이라고 짓는 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 머라이 캐리의 히어로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what you are. There's an answer if you reach into your soul, and the sorrow that you know will melt away. And then a hero comes along with the strength to carry on, and you cast your fears aside, and you know you can't survive. So when you feel like hope is gone, look inside you and be strong, and you'll finally see the truth that a hero lies in you.
Hero comes along with the strength to carry.